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곳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 같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광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몇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두 개 부분으로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한마디로 승리,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상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한 단어만 제대로 기억하면 유추해서 모든 것들이 도로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뭘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음식이죠. 음식, 산의 진미와 채소 간단하게 외우는 거야. 2장은 누구한테서 꿈인데 그 꿈을 큰 신상, 그 다음에 3장은 풀무불, 4장은 큰 나무, 누구한테서 꿈 큰 나무, 5장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럼 금방 외우죠, 그죠? 그럼 무슨 내용인지 쫙 나오잖아요. 6장은 사자굴. 그러니까 키워드만 하나씩만 외워도요, 이게 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놀랍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이걸 해석까지 해줬는데도 뭐가 뭔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 가려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의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실함과 승리는 이상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번 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이상을 쫙 받았잖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종말에 있을 일까지를 다 이상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까지 이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상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7월 1일부터 이제 동성애가 법조화된 됩니다. 남녀, 성별, 뭐 상관없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되고, 뭐 그게 인종도 상관없이 법조화로 거기에서 합법화로 이제는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틀 전에 신문 일면이었고요. 어제 신문 일면은요, 시애틀에서 트랜스젠더, 남자의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그걸 법원에서 꽝꽝꽝 그리고 오늘 질문입니다. 일면에 Z세대, 알파벳 마지막 숫자인 Z세대에는 5명 중에 1명이 성소수자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은 7.6%가 성소수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연일 신문 일면에 계속해서 이걸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잖아요. 교육을 조장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고 어떤 일에서 있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요, 큰 신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요, 금, 은, 놋, 철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빛나는 금속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의 이상에서는 내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이상을 받았다고요? 벨사살 왕 원년의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벨사살 원년은 대략 BC 555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면 언제 되냐면은 BC 60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됨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되는 게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다음에 19년 후에, 그러니까 BC 대략 536년에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지중해에서 나온 네 짐승을 묘사하는데,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멘해도 어떤 환경이 오면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반복해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면은요, 그게 역지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99.9도에도 물이 끓질 않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지 물이 끓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선포돼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환경의 안배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오면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영 열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안배하신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라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루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대한 영이 열려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안배한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하늘이 내 짐승을 산출하는 상황을 안배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네 바람이 나오고요, 큰 바다로 네 바람이 몰려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 딜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올라온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그럼 네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내 방향으로부터의 하늘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내 방향이기 때문에 내 방향으로부터 하늘의 움직임을 상징하고요, 큰 바다의 흔들림은요, 주변의 정치적 상황의 흔들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안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안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올라온 큰 짐승 넷은, 요거는 조금 쉬운 게 다니엘서 7장 10절에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간단하게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을 내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짐승할 때 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짐승할 때는 무자비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나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왕들이지만은 사납고 잔인하고 무서운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데 이제 첫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유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첫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큰 신상의 금머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7장 4절을 보고 첫 짐승의 특징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봐봐요. 한번 다니엘서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유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두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날개가 뽑혔고요. 네 번째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듣게요. 첫 번째,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왕입니다. 짐승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럼 뭘 상징하는가? 가장 사납고 잔인한 사자와 같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에 달려들어 물어뜰 때 보면 그 이빨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납고 잔인한 사자와 같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있다는 건 뭐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들 가운데 왕입니다. 새들이면 공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게 속한 공중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움직임이 신속했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날개가 또 뽑혔다고 나오네요. 그 날개가 뽑혔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그것의 움직이는 능력이 빼앗긴 바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왜요? 독수리는 날개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연결해서 다니엘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래서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요, 또한 뭘 상징하냐면은 들에 있는 짐승같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과 연결해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만지셨을 때 그는 들에 있는 짐승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깐 만지면 여러분도 짐승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유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다니엘서 4장 25절 하반절과 또 다니엘서 4장 34절과 연결됩니다. 그걸 보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어떻게 돼 있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리고 봐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 4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둘째 짐승을 누구를 상징하죠? 예, 메데바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메데바사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큰 신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일치됩니다. 그럼 7장 5절에 이제 또 여기도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곰과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 한쪽을 또 들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을 받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곰과 같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요, 둘째 짐승이 사자만큼 강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납고 잔인하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 한쪽을 들었다. 메대와 바사가 하나의 통치권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는 것은 이건 새 왕국, 즉 바벨론과 소아시아와 이집트가 그 짐승에게 삼켜졌음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둘째 짐승이 더 많은 나라들을 삼키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셋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봐요. 다니엘서 7장 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씁니다. 시작. 9회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누굴 상징하죠? 셋째 짐승은 헬라를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하는 헬라를 상징하는데 큰 신상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2절과 3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32절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되어 있고 3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을 띄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그리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노스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특집 네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7장 6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는 표범과 같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는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세 번째는 머리 또 넷이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 넷이 있고 네 번째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표범과 같다라는 것은 빠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표범은 빠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표범과 같다라는 건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납고 잔인하며 신속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고 말합니다.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다라는 것은요, 네 날개를 가진 새와 같이 네 명의 장군들로 인해서 신속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 넷이 있었다는 이거는 신속함을 위한 내 날개가 내 머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걸 지금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이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게 그냥 어떤 성경이 그냥 추상적으로 쓴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본 그대로 이상을 본 그대로 그대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함을 위한 내 날개가 머리 넷이 섰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되었음을 상징하고요. 이 내 머리가 내 왕국의 머리들이 된 내 장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의 죽음 이후에요. 그의 내 장군들이 그의 제국을 내 왕국으로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내 장군들이 누구냐면 바로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셋째 짐승이요. 나라들을 다스린 권세, 즉 권력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넷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이제 넷째 짐승은 조금 어려워져요.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넷째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계시된 짐승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넷째 짐승은 그러면 누굴 상징하죠?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에 있는 큰 신상에 쇠로된 다리와 일부는 쇠로 일부는 흙으로 된 발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은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다 같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되고요. 7장 7절 넷째 짐승의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또 7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특징 네 가지 중에 7절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 특징은 열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고요. 그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하나를 보죠. 첫 번째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넷째 짐승의 특징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새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로 상징됐듯이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강한 것이 아니라 극히 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요.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이상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발톱은 노시라고 합니다.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노발로 먹냐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넷째 짐승이 나라들을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열 뿔이 있다고 말하네요. 자, 해석하는 7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뭐 그냥 20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여기 보니까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열 뿔이 있다라는 것은요. 넷째 짐승이 열 왕을 두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뿔이 있다라는 것은 넷째 짐승이 열 왕을 두었음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 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뿔에 관한 것들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적그리스도에서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 신상을 보게 되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는 문화라는 것이 있고 거기는 화려함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서 7장에서 이상을 볼 때 내 짐승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문화가 전부 다 짐승의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막히냐면은요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문명을 보세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뭘 느꼈냐면은요 하늘에서 한국 도시를 수도로 쫙 비춰주는데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한국이 정말 발전했더라고요. 아주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팠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심양, 중국 심양 장춘에 그 중국 사람들 목회자 세미나에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심양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단동까지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단동에는 그 건너편이 북한의 신유주예요. 신우자 연결됐는데 단동을 딱 봤더니 건물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왜요?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중국에는 빛이 막 반짝반짝하는데 신우지는 완전 암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다리 끊어진 데까지 우리가 가봤어요. 가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조국이니까. 우리 같은 한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칠흑같이 어둠이야. 빛이 없어, 빛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문명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이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한 가지 이겁니다. 다니엘이 계속적인 이상을 볼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환경이 확 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을 보이면 대역전극이 벌어져. 하나냐, 미사엘, 아사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풀무불에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그 하루를 오락을 그치고 음식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새벽에 슬픈 목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긴 하나님 너를 구원했냐 라고 외치는 접속이 들립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은.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정말 엄청난 환경 속에 빠졌지만은 사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자의 이빨을 효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기도한다고 하지만 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여는 방법이 이거란 걸 알아요. 목이 아프고 맨날 목이 막 기침이 나고 하지만은 좋아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늘 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 이상으로 해석해준 성경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사실 낮은 단계에 있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소용되지 않게 달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소용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를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소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 말씀 알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